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지난번에 우리가 37절, 38절 요 부분까지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 내용 지난번에 끝내질 못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부활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가서 보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죠?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난다는 내용이 있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 있는 그대로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이 세대는 누구예요? 이 세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대예요? 세대 여기는 세대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여기 니느웨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심판 때 이제 일어나게 될 남방 여인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맞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 때 믿었던 그 이방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회개했던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고 얘기하던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유대인들을 지금 정죄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이교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 이 내용이 요약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자꾸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남방 여인이나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은 무할례자입니까?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죠. 그렇죠? 근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선포를 듣고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무할례를 뭐로 여겨야 돼요?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자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글씨예요. 글씨를 가지고 들고 와갖고 자꾸 뭐 글씨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고 또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또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남방 여인도 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나중에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했던 믿지 않던 그런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대언자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돌이킨 이방인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방 여인도 돌이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교도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듣기 싫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죠? 세종대왕 그렇게 착한 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 성경적인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예, 성경에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 들어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창조 세상이에요. 하늘과 달과 별과, 그렇죠?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양심. 로마서 지금 찾았으니까 다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 밖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렇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서 법 없는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고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양심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방인이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세종대왕이든 이순희 장군이든 뭐 강감찬 장군이든 그 옛날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자체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을 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600개면 600개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일단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러한 창조세계와 그 다음에 양심이 증언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게 양심을 심어준 분이 있구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분이 내게 있구나. 해서 그 빛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빛을. 그래서 그 빛을 찾으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뭐 신라시대든 네팔에 사는 사람이든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런 원시인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반응을 보이면은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빛을 요만큼이라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빛은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양심과 창조세계의 이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빛이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다. 미국 사람들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 빛이 양이 많습니다. 네팔이나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 빛이 작아요. 근데 그 빛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빛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빛이 있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도 있고 조그만 빛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빛에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어떻게는. 그런데 과거에 뭐 강감찬 장군이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이러한 빛을 보고도 반응을 어땠어요? 안 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근데 하나님이 예, 정당하게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빛도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성경적으로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 양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그런 빛을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남방 여인이에요. 이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당시에 세바라고 하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거든 팔레스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지도를 한번, 혹시 영어 성경, 이 한영대역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어디를 펴보시냐면 한영대역 성경의 지도에 4페이지 지도를 한번 가서 보세요. 4페이지 지도. 거기 가서 보면 민족들, 노아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그렇죠? 예, 거기 중간쯤에 구스라고 쓴 거 보이세요? 맨 밑에 구스. 구스가 이디오피아예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예, 그 다음에 그 구스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예,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지역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스바라고 또 밑에 나와 있죠? 그 스바가 원래는 세바로 기록이 돼야 돼, 세바. 그래서 옛날에는 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구스가 있고, 요 옆에 세바라고 한 데가 있었는데 이 옛날에 이 지역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그 여인이 여기 저 구스 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흑인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가 요 지역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 구스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지금에 있는 이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바로 앞에 내다보이는 그 지역도 옛날엔 구스 지역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이 세바의 그 여왕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줬거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구스 이디오피아 이 전 지역에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처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인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요 이디오피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흑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피부색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요. 유대인이야.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 색깔이 틀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 유대인 팔라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도 구출해주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돼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대교가 이제 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이 되니까 시작이 될 때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간닥의 여왕의 한 내시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거 기억하시죠?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 누구만 가요?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가는 사람 누구만 가요? 유대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피부는 검고 이런 흑인이지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시겠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딴 지역에 살든 아니면 과거의 고려시대에 살았든 고조선시대에 살았든 중국의 한나라에 살았든 어디에 살았든지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살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빛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 욥 있잖아요, 욥. 욥 아세요? 욥. 아브라함 당시에 욥이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사는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이 이제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요나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아, 이 니느웨에 불이 떨어져서 다 죽기를 바라는 거야. 마지못해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근데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쪽의 그 여왕이, 남방 여왕, 세바의 그 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소문만 듣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소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남방 여인보다 더 큰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솔로몬을 보러 왔거든요. 맞죠?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그런 향품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향품과 이런 게 맞았냐면 이 세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그러한 물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또 누구에게 왔냐? 죽을 자에게 왔어요. 솔로몬이라고 한 죽을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얘기할 때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3절에서부터 이제 45절에 말씀은 이제 부정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당한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맨 끝에. 그거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사악한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정한 영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의 쫄개가 되는 마귀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몇 가지 것이 이제 나옵니다. 17장 15절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마귀가 뭘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사람은 어디다 밀어넣길 좋아해요? 불 속에 밀어넣길 좋아합니다. 그리고도 깨닫질 못해요. 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좀 하여튼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 이 예수님이 마귀가 살던 그 집이 어떤 게 마귀가 살던 집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몸이 마귀가 살던 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뭐로 삼습니까? 집으로 삼아요. 근데 성령님이 삼은 그 집을 성령님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전, 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템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움직이는 집이에요. 이 집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모리아산에 거기다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집. 아시겠죠? 마귀도 자기 사람을 그 사람의 몸을 뭐로 삼아요? 자기 집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이제 연관해서 축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소위 그 베레아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연습시키면 연습을. 알겠죠? 무슨 총체 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그 축사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구절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느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를 말하며. 그 밑에는 인용하지 않아요. 딱 17절만 인용합니다. 그 밑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18절은 안 읽어요. 17절만 딱 읽거든요.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축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사. 영어로는 엑소시즘. 엑소시즘을 하는 사람은 엑소시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엑소시스트. 맞죠? 그게 마귀를 내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엑소시스트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니까 예수님이 마귀들 내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쫓아요? 안 쫓아요? 쫓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마귀들을 내쫓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열두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된 거 한 예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마귀가 들려있는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대목이 거의 유일하게 한 군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예수님도 내쫓았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내쫓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아야 되니까 연습을 하라 해서 엄청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사의 문제를 잠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인 마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 마귀의 쫄개들인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이 세상의 신에게 꽉 잡혀 있으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마귀와 또 마귀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마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축사해서 내쫓아야 되냐? 예. 지금 여러분 여기 마귀 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쭉 살펴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대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이 일들을 그냥 늘상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서 끝날 무렵까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살아남아있는 그런 시대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은사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마귀를 내쫓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마귀를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심지어 그 일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건 영적인 전쟁이죠? 맞습니까? 예. 에베소서 6장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치를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내쫓으라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여기 나와 있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쫄개가 되는 이 마귀들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취해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첫 번째,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이 허리를 동여매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흉갑을 입어. 여기 흉갑을, 여기 가슴을 가려야 된다면 중요하니까.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오늘 아침에 배운 걸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토록 끝내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으로 오는 의, 그걸 내 여기 가슴을 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죠?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 마귀 내쫓으라고 가서 축사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표준이 되는, 여러분 전투하러 가면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투하라고 가르쳐주는 훈령이 있어요. 맞죠? 예. 그 훈령의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 이 안에 가서 축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내용이 빠지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수비용 무기, 하나는 공격용 무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들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무모한 싸움 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겨요, 여러분을. 힘이 더 세요. 능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1대1로 붙어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마귀들의 공격을 잘 경계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제정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귀에게 걸리냐 하면 마음 턱 놓고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소버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sist라는 뜻이에요. 내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레지스탕스라고 아시죠? 프랑스에서 독일 나치군들 숨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리지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분만이 마귀의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늘 깨어 경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마귀를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먼저 그리스도인이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면 어떤 형제에게 찾아와요. 형제님,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와서, 아, 여기서 베레아 하는데 가봐요. 뭐 처녀 귀신 뭐 할 거, 믿는 사람도 다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쫓아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면 다 믿는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형제님,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냐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그걸 물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가서 성경 말씀 가서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느니라. 봉인이 뭐예요? 봉투에 풀로다 이게 붙이는 게 봉인이죠? 그럼 봉인 해놓으면 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네, 가서 4장 30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이 뭐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몸이 저기 썩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이게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몸이 지금 썩어 있어도 마귀가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풀로 봉인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마귀가 못 들어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어야 들어오지, 예수님을 물리쳐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와서 제게 처녀 귀신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목사들이 이런 데 이제 넘어가요. 뭔가 마귀를 멋있게 내쫓으면 그것도 이제 텔레비전에 방영이 딱 되고 그러면 그러면 성도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그 유혹에 이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에게 하는 그런 조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어떤 하여튼 비그리스도인이 왔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또 물어봐야 돼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 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는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맞죠? 그러면 그럼 제가 마귀를 내쫓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느냐? 지금 여기 마태복음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아까 읽은데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왔죠. 맞습니까? 예. 그래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고 청소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더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마귀를 내쫓는다 그래갖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쫓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잖아요. 그럼 내쫓긴 마귀가 나중에 몇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일곱, 여덟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더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래? 이게 비어있어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는다.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흉내를 내요. 내쫓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내가 내 외삼촌이라 그러고 목소리가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 이거 보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고 뭐 다 얘기해요. 그리고 어이구 정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귀가 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오려고. 일곱을.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어떻게 돼요? 더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그 사람이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고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면 마귀를 내쫓으면 안 되고 하나 있는 게 낫지 여덟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마귀가 100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나중에 상태가 더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쇼를 하는 거예요. 다 내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여덟을 더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더 나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그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쫓겠다고 연습하고 그건 매일 해봐야 누구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마귀 즐겁게 해주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비게 되면 우리 자신의 소유주가 없이 비게 되면 꼭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집이라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납득이 되고 예수님 내가 내 개인의 구원자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그저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꿈에 뭐 나타났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내쫓으면 더 나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축사 내용은 요걸 다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보니까 40절에서 45절에 이제 내용이 46절에서부터 50절에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나와 있는 형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또 문맥이 지금 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다.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육체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형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가서 보세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근데 백성이 지금 이탈릭으로 돼 있죠? 그건 원래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대로 하면 그분께서 자기 것에게 오심에 그분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럼 그분의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자기의 것, 자기 백성,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매, 자기 어머니 이 유대인들에게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 형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내 형제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이제 선별하시는 그런 과정이 25장에 나오는데 25장 40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 즉 내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앞에 세 무리가 서 있어요. 유대인 한 무리가 중간에 서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민족에 속한 자들이 서 있고 예수님 왼쪽에 염소민족에 속한 자들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내 형제들 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냐 믿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판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형제들은 지금 신약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히브리서 2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제목이 모르데인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맨 위에 가셔서 히브리서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누가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히브리 사람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보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구약시대의 레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레위기가 유대 사람들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상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절에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형제 이런 것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 형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2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맞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 나오는 내 형제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뭐 100%의 여기 요한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리킨다. 신약시대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토록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낳고도 안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때 동정녀 할 때는 Virgin의 그 V를 여기 가서 보세요. 큰 글자, 대문자로 V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녀는 예, 부정관사 A에다가 스몰 V를 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스몰 V예요. 한 처녀였어요. 예수님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들, 딸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습니다. 낳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까지 나와요. 가서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 낳은 이후에 마리아가 낳은.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또 아들, 딸들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다 사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사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같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마리아에게 경배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할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생에 들어간 이후, 그 전에는 어머니라고 불렀을 겁니다. 공생에 들어간 이후는 마리아가 더 이상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지금 와 있습니다. 19장 2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여 그래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거 잘 들으세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게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국어를 잘못 읽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여자요 그렇게 부르자. 여자요.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어머니를 보라. 당신의 하고 또 얘기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얘기할 때 그 당신의 아들은 나를 봐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요한이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